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28표, 반대 9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21개 나라가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표결이 끝난 뒤 이스라엘과 진실을 지켜준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표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은 각국의 표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21일 경기도 중서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병사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한국군 비무장지대 DMZ내 초소초 전방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군은 1시간 20분 후인 오전 9시 20분 DMZ내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는 3, 4명의 북한군 추격조를 포착하고 MDL 접근금지 경고방송을 3차례 실시한 뒤 K3 기관총으로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발의 총성이 들려오는 등 북한군이 맞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한국 측 지피 인근으로 피탄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망명 병사는 초급 병사로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망명했습니다. 올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인은 4차례에 걸쳐 총 4명이며 북한 주민까지 합치면 총 9회 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충청북도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21일 오후 큰 불이 나 적어도 2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8층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건물 2, 3층 사우나에 갇혀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망자는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 내 시설은 헬스장과 목욕탕, 식당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사상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 99대, 소방인력 60명 등 헬기 2대를 출동시켜 현재 큰 불길을 잡았으며 건물 내부에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2%를 기록해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2%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지난달에 나온 수정치 3.3%보다 낮은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소비 지출이 다소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3분기 GDP 성장률 3.3%는 전분기 성장률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5년 1분기 이래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또 2분기 연속 3%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수치와 관련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도 3%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주 의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함에 따라 2018년 경제도 일시적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정부 재정 적자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세제 개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힝야족 인종 청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얀마 마웅 마웅소 장군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인권유린 가해자나 부패에 연루된 각국 인사 52명을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정적 제거 목적으로 암살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은 아프리카 감비아의 야히야 자메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또 장기 매매와 적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내과의사 무크타 하미드샤, 범죄 조직의 범죄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전 독재자의 딸 굴나라 카리모파 등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경기가 살아나고 문화가 융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미국 인구조사국이 인구 증감 폭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서북부의 아이다호주가 1위, 그리고 아이다호주와 맞닿아 있는 네바다주가 2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두 주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거나 또 경제적으로 번영한 곳은 아니었는데요.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또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살기 좋은 주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국내 인구 유입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출생률이 높았던 유타주를 비롯해서 워싱턴주 등 이 서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이 높은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반면 그동안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다섯 개 주 가운데 하나였던 일리노이주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6위권으로 내려앉았고요. 석탄산업과 광산 등 사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 역시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모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1년 중 가장 환상적인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With
those holiday greetings and gay happy meetings when friends come to call.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There'll be parties for hosting, marshmallows for toasting, and caroling out in the snow.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Yes, the most wonderful time. Oh,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선언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해 자치정부가 해산된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가 있었고요. 이어서 올 한해 전 세계에서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었다는 보고서 내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긴급회의가 21일 열렸죠.
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집트가 초안을 마련한 이 결의안은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히 명시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찬성 128대 반대 9, 반대 9표, 그리고 기권 35표로 통과됐습니다.
예, 이 128대 9면 대부분 나라가 찬성한 거군요.
네, 이집트와 터키, 아프가니스탄 같은 아랍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이 서방 국가와 함께 한국과 북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과테말라 등은 반대했습니다.
네, 자, 앞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표결에 붙여졌었죠?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표결이 있었는데요.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아랍 국가들이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다루자면서 긴급 회의를 요청한 겁니다.
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도 총회 표결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채택할 수가 없는 그런 거부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총회는 다릅니다. 193개 유엔 전체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만 찬성하면 가결되는 거죠. 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번 결의안 표결에 대해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죠.
네, 맞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미국은 이날을 기억할 것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헤일리 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remember this day in which it was singled out for attack in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very act of exercising our right.
네, 미국이 주권 국가로서 권리를 행사하려 했을 뿐인데 유엔 총회에서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엔 분담금이나 원조를 요청받을 때 이날을 기억하겠다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바이고 또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결의안 표결을 미국 원조와 연결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열어서 미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에 맞서 표를 행사했고 유엔 총회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억, 수십억 달러를 가져가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투표를 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겁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원조 중단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반대표를 던지고도 수억 달러를 지원받던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미국이 이용당하는 데 지쳤다.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질 테면 던져라.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의 민주주의 의지를 미국의 달러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아랍권에서 반발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예루살렘 선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때가 됐다면서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국무부에 지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 노력을 여전히 지지할 것이라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대사관을 옮기는 미국의 주권 행사라고 했는데 이 유엔 총회까지 갈 정도로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죠?
네, 예루살렘을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분쟁이 계속된 지난 70년 가까이 국제사회는 이 지역을 어느 한쪽의 관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유엔은 지난 1947년에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집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동일한 독립국가로 공존한다는 이국가 평화해법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21일 새 지방정부를 만드는 투표가 있었죠?
네, 지난 10월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했다가 자치정부가 해산된 카탈루냐 지역에서 21일 지방선거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지방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였는데요. 투표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이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자치정부가 해산되고 카를레스 후지데몬 전 수반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독립파 지도부가 와해됐지만 분리독립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왔는데요. 후지데몬 전 수반은 벨기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독립파 지원 선거운동을 진행했고요. 또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현지 집회도 열어서 5만 명 가까이 모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이 독립파와 반대파가 새 지방정부 선거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분리 독립 정파인 공화 좌파당이 그리고 또 친 스페인 정파인 시민당과 함께 지방의회 전체 135개 의석 가운데 각각 29석과 35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양측이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얻는 가운데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건데요. 의원 내각제의 정치체제가 대부분인 유럽에서 이 과반 정파가 없는 의석 분포를 헝의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정부 구성과 전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보루아 라세라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선거 이후에 분열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에 유럽 이웃나라들의 관심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유럽 곳곳에 민족주의 분리 세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고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분리 독립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페인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을 추진한 이유는 뭡니까?
네, 카탈루냐는 스페인 동북쪽에서 프랑스와 접한 지역인데요. 나머지 지역과 문화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경제력도 또 월등한 곳입니다. 면적으로는 스페인 전체의 6%밖에 안 되는데 국민 총생산 GDP는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입니다. 1인당 GDP가 4만 달러 정도인데요. 스페인 전체 평균의 약 1.5배나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스페인 치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카를로스 푸지데몬 당시 수반이 이끄는 자치정부가 주민 투표를 강행한 뒤 참가자의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원천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공방 끝에 자치정부를 해산시키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재난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올해 세계 각 지역에서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 때문에 주택이나 사업체 등을 잃은 재산 손실이 3,060억 달러에 이른다고 재보험사 스위스 리가 최근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작년보다 60% 이상 뛰어오른 건데요. 최근 10수년 동안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올해 각 나라에서 굵직한 재해가 많았죠.
맞습니다. 이 카리브해와 미국 남부에는 하비와 어마, 마리아 같은 대형 허리케인이 덮쳤고요. 멕시코 등지에서는 큰 지진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여러 차례 났었죠.
예. 자, 이 가운데 재산 손실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어딘가요?
네,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미국 남부 해안 지역입니다. 총 93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윌마가 닥쳤던 2005년의 손실액 1,120억 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의 피해는 이뿐이 아닌데요. 이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불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이 종합 집계에 넣지는 못했다고 이 보고서를 만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재산 손실이 많았다면 인명 피해도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스위스리는 보고서에서 올 한 해 재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1만 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재산 손실은 커졌지만 인명피해는 늘지 않은 이유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고서를 낸 곳이 이 재보험사라고 하셨는데 이 보험금 지급 액수도 높아졌겠죠?
네, 이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이 보험을 드는 말하자면 뭐 도매 보험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의 자회사로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시그마 보험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재난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전 세계에서 1,3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의 2배 이상이고 관련 기록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액수라고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 결과가 다시 뒤집혀 동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전 던지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물 과다 복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정부 보고서 내용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연방의회가 2주짜리 잠정 예산안을 마련해서 이 연방정부의 폐쇄를 막았었는데요. 시한이 또 다가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한이 20일 자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9월 30일까지 2018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해야 했는데요. 이걸 못하고 지금까지 잠정 예산안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 한 이틀 정도 시한 안에 이 정식 예산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번처럼 또 잠정 예산안을 짜서 시간을 벌던가 그것도 안 되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내년 1월 19일을 시한으로 하는 잠정 예산안 편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예년에 비해 예산에 대해서 민주공화 두 당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산과 연관시킨 현안들이 꽤 있어서 정식 예산법안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정식 예산법안을 만드는데 논의해야 할 현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민 문제, 건강보험 문제, 감청 허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현안으로는 역시 이민 관련 현안인 다카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다카라고 하면 역시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프로그램을 말하죠?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 쪽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요구한 상태인데 민주당과 몇몇 공화당 의원이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연계한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공화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예산 법안 그게 좀 안 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하원이 아니라 상원입니다. 이 하원에서는 없는데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어야 필리버스터, 즉 의사 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별도 규정을 통해서 이 단순 과반수로 처리했지만 예산법안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요. 쉽지가 않겠군요.
예, 6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쪽에서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 개편 법안 때와는 달리 민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자, 그런데 이민 문제 외에 또 중요한 항목이 예산 상한 문제입니다.
네, 미국은 재정 적자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이 예산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죠.
네, 지난 2011년에 마련한 법에 따라서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상한이 대략 5,490억 달러고요. 비국방 부문 예산 상향은 5,160억 달러입니다. 이 공화당 측은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길 원하는데요. 민주당 쪽은 국방 예산 증가에 맞춰서 비국방 부문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양쪽 주장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예산 상한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 증가에 반대하는 이 공화당 보수파들이 예산 상한을 올리는데 부정적인 것이 또 걸림돌입니다. 일부 보수파 의원은 국방 예산을 늘리려면 비국방 부문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보수파들은 또 민주당이 예산 법안에 아까 말한 이 다카를 결부시키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이 다카 같은 쟁점 현안에서 타협하면 예산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 건강보험 문제도 예산안과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이 항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의원을 포함해 몇몇 의원이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이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이 정식 예산안 편성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일단 잠정 예산안 편성에 찬성하겠다고 밝혀 공화당 지도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역시 잠정 예산안 편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일단 내년 1월 19일까지 시간을 벌고 협상을 하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22일 세제 개편 법안 통과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 결과가 한 표 차로 갈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또 큰 반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선거구에서 주 하원 의원 선거를 재검표한 결과 한 표 차로 결과가 뒤집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 법원 판단에 따라 동수가 된 겁니다.
예. 자, 이 경과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선거 직후에 첫 개표 당시에는 공화당 소속의 현직 의원 데이비드 옌시 후보가 민주당의 셸리 사이먼스 후보에게 10표 차로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요청으로 재검표를 해보니까 사이먼스 후보가 옌시 후보에 한 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선거 결과가 뒤집힌 거죠.
예, 자 그러자 다시 공화당 쪽에서 이제 법원에 개입을 요청한 거죠?
맞습니다. 옌시 후보는 재검표에서 무효로 처리된 한 표가 자기 표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선거 결과가 무승부가 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개표 결과가 동률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나요?
예, 결선 투표는 없고요. 버지니아 법은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추첨 방식은 동전 던지기, 제비 뽑기, 모자 속에 이름을 적어놓고 뽑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버지니아 주 정부는 어떤 방법을 쓸지 또 언제 추첨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버지니아 주 하원 판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버지니아 주 하원은 17년 동안 공화당이 장악해왔는데요. 만일 최종적으로 사이먼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비율이 50대 51입니다. 주 하원은 그동안 66대 34로 공화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15석을 탈환했고 1차 재검표를 통해 한 석을 추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옌시 공화당 후보가 추첨에서 이기면 공화당 우세 판도가 또 유지가 되는데요. 한편 주 상원은 21대 19로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버지니아주는 지지 정당이 확실하지 않은 이른바 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래프 노덤 현 부지사가 이겼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버지니아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질병관리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 NCHS가 지난해 미국인의 사망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6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이 78.6살로 전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수치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하락했는데 기대 수명이 더 짧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는 지난 1962년과 63년 이어서 하락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NCHS의 밥 앤더슨 사망률 수치국 국장은 이 같은 현상을 미국의 새로운 추세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분명 우려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끼친 원인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대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주요 요인은 뭡니까?
네, 바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인데요.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앤더슨 국장은 2017년의 상반기 자료 역시 잠정치이긴 하지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하지 않으면 3년 연속으로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3년 연속으로 기대 수명이 준 경우는 100년 전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이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 미국인의 사망 원인에 약물 과다 복용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총 10개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10개 중 7개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합니다. 심장질환이나 암,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 등은 모두 개선이 됐는데요. 반면에 자살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부상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었다고 합니다. 이 약물 과다 복용은 바로 의도하지 않은 부상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과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약 6만 3천 명으로 전해인 2015년에 5만 2천 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은 과거엔 심장질환 관련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2010년 이후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율이 더딘 속도를 보이면서 약물로 인한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의도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사망 원인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 작년엔 3위로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뭔가요?
네, 바로 심장질환과 암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미국인 사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전반적인 사망률은 2015년 약 32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전반적인 사망률은 줄었지만 기대 수명은 줄고 있다는 점, 앞으로 좀 개선에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남녀의 기대 수명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남성의 기대 수명은 76.1살로 2015년보다 0.2살이 줄어들었고요. 여성의 경우는 81.1살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확히 5살 더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특히 약물로 인한 사망률에서 다른 주와 큰 차이를 보인 주가 있었는데요. 약물 과다 복용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로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약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하이오주와 뉴햄피어주가 3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총기로 인한 사망률 역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약 3만 9천 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다리우스 러커의 This 함께 감상해 보시죠.
all led me here to you. I didn't understand it way back when, but sitting here right now, it all makes perfect sense. Every stoplight I didn't make, every chance I did or I didn't take, all the nights I went too far, all the girls that broke my heart, all the doors that I had to close, all the things I knew but I didn't know. Looking out for me today, so nothing's a mistake. Every stoplight I didn't make, every chance I did or I didn't take, all the nights I went too far, all the girls that broke my heart, all the doors that I had to close, everything I knew but I didn't kno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헤밍웨이가 파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이 25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헤밍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 헤들리와 헤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성 잡지 보그의 유럽 편집장 폴린 파이퍼가 헤밍웨이의 새 부인이 된 거죠?
네. 이 파이퍼는 미국 아칸소주의 부호 집안 딸이었고요.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헤밍웨이는 결혼 전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죠. 이들은 1928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남부 플로리다주 근처에 있는 키 웨스트라는 섬에 터를 잡았습니다. 겨울이 없는 따뜻한 곳이죠. 헤밍웨이의 키 웨스트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낚시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나이 많은 어부 한 사람은 헤밍웨이는 말이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언제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다, 이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파리를 떠나기 전 헤밍웨이는 자신의 작품들을 출판하도록 뉴욕으로 미리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단편집이 나오게 되죠.
네, 여자가 없는 남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예, 헤밍웨이의 새 책이 나왔다면 그건 독자들에게는 커다란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있는 단편 살인자 The Killers라는 소설이 너무 폭력적이라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헤밍웨이가 총잡이, 군인, 싸움꾼, 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쓴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죠.
키웨스트에 있는 동안 이 헤밍웨이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말할 것도 없이 큰 충격을 받죠.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었다라며 슬퍼했습니다. 그 후 헤밍웨이의 글에는 전에 없던 슬픔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렵에 그가 내놓은 새로운 작품이 바로 무기여 잘 있거라군요.
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군에서 싸운 미국 군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 군인은 영국 출신 간호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들은 군을 이탈해 나왔지만 여인은 아이를 낳다가 숨지고 맙니다. 슬픈 내용이죠. 이야기 속의 장면들은 헤밍웨이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군 트럭을 몰던 때의 경험을 잘 살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무기여 잘 있거라가 대단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소설 때문에 이제 헤밍웨이가 돈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평소에 몹시도 가보고 싶어 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예.
이 헤밍웨이는 스페인에서 본 것, 그곳의 온갖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언어로 채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중 어떤 것이라도 진실로 쓸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스페인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오후의 죽음이라는 작품이군요.
네, 이 스페인의 전통 스포츠인 투우에 관한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글 쓰는 것이 예술이듯이 투우도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우야말로 자신이 항상 마음에 들어왔던 진정한 남성의 용기, 그런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믿었죠.
헤밍웨이는 이후에 아프리카에도 갔는데요. 그곳에서 사냥을 많이 한 것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에서의 사냥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사냥이다. 차를 타지 않고 그냥 걸으며 발밑에 풀을 느끼면서 사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의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집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헤밍웨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바로 킬리만자로의 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신의 예술을 돈 때문에 배반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 한 작가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소설은 사실 헤밍웨이 자신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36년 이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헤밍웨이는 또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북아메리카 신문연맹, 그러니까 NANA 통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종군 기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종군 기자라는 것이 참 위험한 직업이죠.
예.
하루는 다른 두 기자와 함께 전선에서 가까운 곳을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두 개의 백기를 달고 있었는데요. 스페인 반군은 그 차량이 적군의 장교를 태우고 가는 것으로 알고요. 그 차에다가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예.
여기서 헤밍웨이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했죠.
그랬군요. 헤밍웨이가 스페인을 다녀와서 내놓은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희곡인데 제5열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게 소설입니다.
예.
이 소설은 파시스트에 저항하며 싸우는 한 미국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에 책이 나오자 불과 몇 개월 동안에 50만 권이나 팔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대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플린과의 두 번째 결혼도 종말을 맞게 되고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여성입니까?
마사 젤혼이라는 여성인데요. 기자 겸 작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스페인에서 일을 할 때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쿠바로 가서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의 집은 카리브 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결혼도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죠?
헤밍웨이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헤밍웨이는 무엇이든지 자기 말이면 맞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더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마사는 그와 떨어져 있기 위해서 장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헤밍웨이는 너무 외로워서 계속 술을 많이 마시게 됐죠.
예. 자, 그리고 이 무렵에 이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 개입을 했는데 여기서도 헤밍웨이가 종군 기자로 일을 했네요.
네. 헤밍웨이는 영국으로 가서 기사를 썼고요. 그 후에 유럽 침공 작전,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현장에도 직접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헤밍웨이는 또 한 사람의 여자 기자와 가까워졌다면서요?
네, 이 시사 주간지 타임 기자 메리 왈쉬라는 여성인데요. 1945년에 마사와 정식으로 이혼을 한 다음에 메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헤밍웨이가 자신의 마지막 역작 이 노인과 바다를 쓰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네. 이 작품은 자연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쿠바의 한 늙은 어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헤밍웨이는 나는 어부의 경험이 독자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사실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나간 노인이 여러 날 만에 엄청나게 크고 힘센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요. 끌고 오다가 상어떼들에게 다 뜯기고 뼈만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고기의 머리를 향해 돌진해오자 노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잘 뜯기지 않는 육중한 고기를 물고 있는 상어를 향해 손잡이를 내리쳤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상어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 그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모든 것을 초월한 채 배를 요령 있게 다루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몰았다. 노인은 이제 배가 조류 안으로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해안을 따라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1954년 헤밍웨이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몸이 아파지게 되면서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요. 헤밍웨이는 60세였지만 그 자신은 마치 86세인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 쓰는 재주를 돈을 버는데 팔아먹은 어떤 소설가의 이야기를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이 아주 심했다고 해요. 결국 1961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엽총을 쏘아서 61세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한테 도움받거나 무언가를 부탁할 때 나 도와줄 수 있어? 부담 갖지 말고 여기서 부담 갖지 마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Pressure는 압력, 압박이란 뜻인데요. 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no pressure는 부담 갖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re's no pressure, so don't worry. 부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Can you help me move next weekend? No pressure, though. 다음 주 이사 가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부담 갖지 말고. No pressure, but can you finish the project by tomorrow night? 부담 갖진 말고, 근데 프로젝트 내일 밤까지 끝내줄 수 있어?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오늘은 no pressur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와 앤드라 데이의 Someday at Christmas, 언젠가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day at Christmas men won't be boys playing with bombs like kids play with toys. One warm December our
hard to see a world where men are free.
Someday at Christmas there'll be no wars when we've learned what Christmas is for, when we've found what life's really worth, there'll be peace on earth.
Someday all our dreams will come to be, someday in a world where men are free, maybe not in time for you and me, but someday at Christmas time.
Someday at Christmas we'll see land with no hungry children, no empty hand. One happy morning people will share.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는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 기구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OSCE 강요 회의에서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가 지금 당면한 모든 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안타까운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의 영토 보전을 존중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민스크 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강제 합병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통치권을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이양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고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때까지 유럽의 동반자들과 함께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유지할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관련 협정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우크라이나 특별감시단은 올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민간인 희생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특히 지난 11월 도네츠크와 루안츠크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이런 폭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반정부군에 무기 제공과 훈련 등을 지원하며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그의 대리인들이 특별감시단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별감시단의 의무대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순찰 중 희생된 미국인 조셉 스톤 씨의 희생과 용기,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과 영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유지할 것이며 이 기구의 제도와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602-382-58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